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우리 지난주 읽은 본문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결과적으로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 끝이 나고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것처럼 하늘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이것이 세례를 받으심의 결과였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조금 더 클로즈업, 확대를 시키는 것처럼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결과 하늘이 열렸다 그랬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하늘이 열렸을까? 자, 오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것이구나. 우리가 이걸 이제 깨닫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나도 오늘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 그랬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의미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결국은 하늘을 열게 되는 것이다. 자, 두 가지의 의미인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의미는 용서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 중요한 것은 근거구절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려 이르되 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리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죠. 자리가 바뀐 것 같은 바로 이 바뀐 자리 세례를 받는 자리에 서셔서는 안 되시는 그분이 세례를 받는 자리에 서셨다. 이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죄 용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윌리엄 바클레이 제가 예를 들면서 유대인이 세례를 받는 일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죄인이 갈라디아 2장 15절에 바울이 말씀하는 그대로 이방 죄인이 원래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근데 유대인들이 설 수 없는 자리,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자리에는 유대인들이 설 수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섰다는 사실이 이게 엄청난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결국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끝에 스가랴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한 사람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천사 앞에 죄인처럼 묶여있는 이 장면이 환상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 환상, 이 예언과 같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당신이 여기 설 자리가 아닌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당신이 설 자리가 아닌 그곳에 왜 당신이 여기에 서십니까? 오늘 세례요한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자리,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자, 이것이 세례의 의미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죄 용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더 나가야 합니다. 그 뭔가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왕으로 등극을 하신 것이다.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가 예수께서 세례받는 자리였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울려난 바로 저 메시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울려난 이 말씀은 그저 그냥 기분대로 들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백성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언의 말씀의 성취, 그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울려 퍼진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할 때 등극할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극식을 합니다. 그 등극식을 할 때 울려 퍼지던 시편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시편의 말씀이 그 유명한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 2편 말씀이 일명 등극시 이런 제목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새로운 왕이, 선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할 때 그 등극식에서 항상 낭독을 했던 말씀이 시편 2편 말씀이라 이거죠. 왜 이 시편 2편을 낭독을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이 설 때 이 새로운 왕을 향해서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대충 한번 앞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시편 2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나라가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새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새 왕을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선왕이 죽고 새 왕이 등극을 하니까 그동안 선왕의 밑에서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방 백성들이 다른 나라, 이 이스라엘에게 눌려있던 다른 나라 백성들이 야 이제 선왕이 죽고 세왕이 들어섰으니까 우리가 저 기름부은 받은 자를 대적해서 이 결박을 우리가 풀어버리자, 반역을 하자, 이렇게 이제 들끓고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자 왕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예. 자, 그러면서 이 시편 2편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뭔가 하니까 2장 그 시편 2편 6절에 앞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그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이 왕을 세웠다 이러면서 새로 서는 이 왕을 하나님께서 인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는 것이 그 다음 절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새로 선 이 후임 새 왕을 가리켜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왕을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선포를 하시고 인증을 하시고 다시는 누가 무슨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아들로 입양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울려놨던 말씀이 시편 2편 말씀이고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새 왕이 등극할 때마다 이 시편 말씀은 계속해서 울려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니까요.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 걸출한 왕이 있고 난 그 다음에 유다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어떤 왕들도 이런 권세를 가진 왕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정도로 온 세계 열방을 이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고, 그리고 시편 2편 9절 같은 데 보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철장으로 열방을 다스린 적이 없고요, 질그릇 깨뜨리듯이 온 열방을 그렇게 호령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지질이 고생도 많이 하고 늘 외세 압력에 고통을 받고 한 번도 큰 소리를 치지 못하고 찍소리 내지 못했던,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실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등극이 되어지, 새 왕이 등극될 때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마음에 동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허무함이라 할까요? 아니, 지금 우리는 지질이 고생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언제 열방을 다스리며 철장으로 다스린 적이 언제냐? 이런 생각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2편에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니까 땅끝까지 통치하실 한 왕을 기다린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한 왕.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등극시인 동시에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대망시입니다. 오실 왕, 한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을, 시편 2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런 왕이 앞으로 오실 것인데 그 왕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늘로부터 이 인증을 하시며 이 땅에 찾아오실 한 왕이 오실 것이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과 달리 우리가 쪼그라들었지만, 우리가 약하지만, 뭐 전 열방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 열방에 의해서 항상 다스림을 받는 이런 피지배 민족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한 왕이 오시면 그 왕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 왕 때문에 하늘에서 이런 하나님의 인증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대망이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소망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언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냐, 이 세례받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세례를 받는 여기서 드디어 이 시편 2편의 결정적인 말씀이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게 그저 그냥 해프닝이 아니고요.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이죠. 이 죄 용서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 이 동시에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이 세례받으시는 한 사건 속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같이 기억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같이 주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의 가슴 속에 같이 뜨겁게 우리의 가슴에 감동이 돼야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에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려면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서약이 일어나야 되죠.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죄 용서, 죄가 없어져야 되죠. 근데 죄만 없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졌다면, 죄가 없어진 다음에는 실제로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실제로 교통하는 실제 교통의 경험이 일어나야 이게 실제로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제는 화해를 했다. 이제는 용서를 받았다. 그걸로 끝이 나고 실제로 전혀 교통은 없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그거는 그림의 떡이죠. 그것은 하늘이 열렸다고 말은 좋은데 실제로 우리에게 열린 것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예, 그래서 용서를 받은 것하고 실제로 교통이 일어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용서를 받고요. 그리고 왕이 되심으로 그 왕을 통해 가지고 실제 교통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왕이 되시고 그 왕이 우리의 왕이 우리의 대표가 되고 우리의 책임자가 되고 우리 보호자가 돼 가지고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 보호자를 의지해서 오늘도 하늘과 땅을 내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열렸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야만 그래야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라하고 나라가 교통이 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대적인 두 나라가 국교관계가 열리고 이렇게 될 때에도 그때에도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대적인 나라가 이제 열렸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두 나라 사이에 화해의 협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불가침. 우리가 여태까지 싸웠지만 이제 싸우지 말자. 화해 협정을 하고 거기 사인을 해야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서로 적대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화해를 했다.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그래서 이 서로 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만 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두 나라 사이가 실제로 열렸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것이죠. 최근에 뭐 쿠바와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국교가 이렇게 제대로 되었다 뭐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는데 말이죠. 쿠바와 우리 사이가 뭐 적대 나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쿠바와 우리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 그 관계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불가침 내지는 화해 협정에 일단은 사인을 해야 되겠죠.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우리 서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 서로 국가 간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죽고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화해 협정을 맺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용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되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 가더라도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그 나라에 간 우리나라 사람을 책임을 져줘야 되고요. 예. 보호를 받고 책임을 져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곳에 대사관을 세우고 우리를 대표하는 대사를 거기 세워가지고 그 대사관이 우리나라 사람의 신변에 대해서 책임져주는 왕노릇 해주는 일종의 대리인의 역할을 거기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교류가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 교통을 이루어내는 것은 이 왕됨이 있어야 실제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장 찍고 끝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요. 이거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예입니다. 다윗이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의 가정에 큰 고통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녀들이 많은데 그 중에 다말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의 이복 형제, 이복 오빠가 되나요?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딸이지만 엄마가 다른 거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복수를 하겠다고 일을 갑니다. 예. 그걸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에게 반역을 했더니 압살롬이요. 이 이복 형제 이 암논을 자기 여동생을 욕보였던 이 압논을 결국은 죽입니다. 죽이고 이 압살롬이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요. 자,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이게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죄악이 벌어지고 거기다가 살인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압살롬이 아무리 자기 아들이지만 압살롬이 미운 거죠. 네. 살인을 저질렀으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도망친 후에 3년이 지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하고 화해를 합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화해를 하기는 했는데 사무엘하 14장 28절 앞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해를 하기는 했는데 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기는 있었지만 왕의 얼굴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앙심이다, 앙심. 내가 용서는 했지만 그 마음 속에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법적으로는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는 하죠. 거주는 하지만 2년간 얼굴은 안 봐요. 다윗이 잘못한 것입니다. 용서를 했으면 좀 쿨하게 제대로 더 용서를 했어야 되는데 용서는 해놓고 화해는 해놓고 얼굴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안 봤다는 건 교통이 안 되는 거죠. 화해는 해놓고 실제 교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나중에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구실이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화해 도장은 찍어서 내가 용서는 했는데 근데 교제는 하고 싶지 않다. 자,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화해는 했고 용서의 도장은 찍혀가지고 지옥에 가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교제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여셨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열어놓으셨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헐어내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 죄의 용서를 하시는 것. 첫 번째.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셔요. 왕이 되어주셔가지고 책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언제든지 하늘을 교통할 수 있도록 그 하늘 문이 절대로 닫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 왕 때문에 하늘 문은 닫히지 않고 그 왕이 영원히 우리를 책임을 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자라고 하니까 제가 이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헤럴드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미국 군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살아있는 분이 아니고 이분은 베트남 전쟁에서 대대장, 중령의 계급을 가지고 기갑부대의 대대장으로 활약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왜 유명한가 했더니 이분이 그 베트남 전쟁에서 세운 그 전공, 공이 대단히 크고요. 근데 그 전공보다 더 큰 게 뭔가 하니까 이분이 그 부하들에게 했던 그 아주 그 멋있는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5년, 그 이 무어 중령이 미군 450명을 이끌고 어느 한 계곡, 이아 드랑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한 계곡에서 이 월맹군, 베트공 잔당 수색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러고 이렇게 이제 작전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미군 450명이 잔당들을 이제 소탕을 하겠다고 갔는데 말이죠. 가봤더니, 그 계곡에 가봤더니 잔당이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잔당이 아니고 무려 2,000명의 월맹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헬기를 타고 고공으로 침투를 했는데 침투를 하고 봤더니 거기가 함정이었고 2,000명의 이 월맹군에게 포위가 되어버렸어요. 그 2,000명이면 여러분 이게 사단급 정규군 2,000명이고 잔당 소탕이 아니었어요. 이게 완전히 정규군 2,000명에 의해서 이게 지금 몰살을 할 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헤럴드 무어 중령이 정말 혁혁한 전과를 이제 올리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2,000명 중에 1,800명이 섬멸이 되고요. 그리고 200명이 도망을 치고 그러니까 뭐 이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무려 4배가 넘는 적을 이제 이긴 것이죠. 근데 이 승리를 두고서 사람들은 이 무어 중령의 이건 정신력이었다. 그러니까 왜 정신력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무어 중령이라는 사람이 유명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이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대장으로서 너희들 모두를 전부 다 살려서 다시 무사히 데려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약속은 한다. 전투에 투입되면 내가 제일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다. 대단히 멋있죠? 예. 자,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말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전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본인이 신이 아니니 다 살리겠다는 말은 할 수 없고 약속 한 가지는 살아서든지 아니면 죽어서든지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우리는 같이 고국으로 돌아간다. 자, 이 헤럴드 중령의 이 약속이 이 450명 부하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감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헤럴드 중령은 제일 먼저 적진을 밟았고요. 그리고 상부 명령으로 헬기를 타고 빨리 도망을 쳐라, 빨리 후퇴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헤롤드 중령이 자기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후퇴를 하는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더라 이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예를 제가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자,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뭔가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헤롤드 중령하고 또 다르죠. 하나도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뭐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그들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멸망한 것은 원래 내게 주신 유다는 내게 주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책임감, 책임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책임감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가 아니고 반드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아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왕이 오늘도 자신 있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으로 등극하신 그 왕이 믿는 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는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 그 왕의 약속이죠. 그리고 그 왕이 이 땅에서 왕으로 등극하신 후에 승천을 하실 때에는 그럼 왕이 떠나시는 거잖아요. 왕이 떠나시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떠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왕의 역할을 예수님의 또 다른 자아라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 그 왕의 역할을 그대로 인수인계를 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왕의 자리는 한 번도 공석이 되어본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또 다른 왕을 의미합니다. 왕이 둘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예수의 자아,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는 그 왕이 너희들에게 왕노릇을 하실 것이고 그가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인데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다. 그러고 나서 16장 7절에 하신 말씀이 실상을 내가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는 공석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고 할 때에는 이건 완벽하게 예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법적으로 완전히 용서의 완벽한 도장이 찍힌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그 왕의 책임감을 한 번도 소홀히 한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고 완벽하게 그 왕의 사명을 이루시는 책임자의 자리, 보호자의 자리,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하시는 그 왕. 이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세례의 두 가지의 의미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용기를 줍니다. 만약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이것이라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늘을 열어놓으신 이것이라면 이것은 이론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써먹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사용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누려야 되는 진리다. 그것이죠, 그것. 네, 오늘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책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개척을 하시고 책 제목이 아마 그랬습니다. 기도는 세다. 그래도 기도는 세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요. 사모님께서 이 개척을 하시고 난 뒤에 사모님이 중병을 걸려서 5년을 견디다가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포기 상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온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20일 금식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일 금식 기도를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20일 금식을 하면서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고 주일 설교도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정말 죽을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성도들이 무려 130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성도들이 하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모님이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말은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 창피함도 있고 허전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그러고 나서 사역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속 깊은 밑바닥에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본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교인들에게 사모님이 정말 운명을 달리해서 다시 살아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모님과는 아마 헤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 사역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사역을 계속 하는 가운데 교인들에게 여전히 기도에 대한 독려도 하고 같이 기도도 했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 속에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말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갔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하는데도, 교회는 부흥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이 상처는 해결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깊이 깊이 할 때 문득문득 자기 안에 치료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그걸 다시 마주쳐야만 되는, 성도들은 이 목회자의 고민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눈치를 채지도 못했어요. 자기는 그냥 여전히 그럭저럭 기도하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상처에서 드디어 탈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탈출을 어떻게 탈출을 하게 되었느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상처가 난 사람으로서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잘 접수가 안 되시죠? 이게 좀 새겨볼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자기는 여전히 상처가 난 상태로 믿음이 없이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태,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적든지 이거하고 상관없이, 상처가 있든지 상처가 없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열매를 그 뒤에도 계속 주시는데,